로마서 11장까지는 거의 이제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나을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 11장 이렇게 하반부 이야기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성경 이 예언 이 말씀을 자 소망으로 바울의 소망으로 받을 것인가 예언으로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망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야곱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로마서 11장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의 소망이자 또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회복은 물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스라엘 유대인을 시기나게 넘어지게 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과유불급, 너무 어느 한편에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선교적 마인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현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회복만 힘쓴다 해서 그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선교적 사명을 내버리고 현실의 믿음에만 안주하게 되면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전체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 중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모두 다 복음 전했다 해서 다 믿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도 회복할 때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위해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모두 구원이 아니라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가 찍힘을 받고 접붙임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하물며 온 가지들이 접붙임 받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11장 31절에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믿음 생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시기나가 해요. 또 그들 어느 정도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과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봐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적 사명, 무슨 선교한다고 그러겠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고 나서야 이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내 신앙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르게 있는가 점검해봐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자, 복음을 받는 우리가 이제 그분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이라는 게 뭐예요? 이 너희 몸, 아까 214장 찬송했던 것처럼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주인이 달라진 상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마귀에게, 예, 우리가, 우리, 이렇게 마귀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희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물은 다 죽음이다. 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라는 그 의미는 이제 살았지만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오로지 정말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허송 세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한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자, 오늘이 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주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내일 또, 아, 오늘도 눈뜨게 하셨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내 막 이렇게 다투겠습니까? 마음 상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물론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산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겠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대별 이렇게 비교해서 잘 보여주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였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자 이 예배 한 시간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지금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시간 나가서 드리는 예배, 자 성공했다. 우리 예배 주일 지켜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과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축도 끝나고부터가 진짜 우리가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예배라는 것은 워십, 영어로 말하는 워십인데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워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단지 한 시간 찬양하고 예배 시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것도 예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 영적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10절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와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5절은 그 장로님들의 24장로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을 하기 전에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기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예배 그 장면 가운데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과 그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영적 예배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영적 예배가 뭔가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상태 그 삶 이것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 마음과 육신과 또 그 영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 그리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의 생각이어야 바로 평안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 그건 이제 공식적인 예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는 축도 후부터,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결정하는 게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냐 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의 삶, 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재물이고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다 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각자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주일날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모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머무신단 말이 아닙니다. 그 지어져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 기능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오로지 한 목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한몸 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몸, 여러 가지 뭐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뭐 6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은사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이 은사 주셨고, 그래서 은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왜 저기에는 안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쓸 때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6절에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입니다. 또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은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거예요. 성실함, 그냥 부지런함, 즐거움으로. 그래서 아,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 몸을 이룬다는 이 즐거움으로 하면 우리의 내게 주신 은사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들은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뭐 이스라엘 회복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지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 이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럼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작동되는 이 은사 속에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너희 몸, 너희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몸을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